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 난입 사건 1주년을 맞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폭도들이 난입했던 국회의사당 스태튜 오브 리버티 홀에서 연설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폭도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막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목에 단검을 꽂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백악관에 앉아 이 모든 장면을 TV로 지켜보며 경찰이 공격당해 생명을 위협받고 의회가 포위돼도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의심하고 수개월 동안 거짓말을 했다며 단순히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700만 표로 진 패배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폭동 사건을 국민의 지지를 표출한 사건으로 비추게 하려고 한다며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행위가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매우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며 전직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거짓말을 확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어제 화상으로 열린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규범 기반 질서를 저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주국해에서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생각 열도를 위협하는 모든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해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미일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진전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공동 안보, 평화,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미 동맹을 어떻게 진전시키고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동성명은 매우 야심찬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불참을 중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한 체육성이 중국 국가체육총국에 보낸 서신에서 올림픽 불참 방침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체육성은 이 서신에서 적대 세력들의 착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하여 경기대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다만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그 속국들의 성공적인 올림픽의 개막을 막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의도를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그와 같은 움직임을 거부한다며 국제올림픽 헌장의 정신에 위반일 뿐 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먹칠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씨는 중국 규제 북한 대사가 지난 5일 중국 국가체육총국 간부들과 만나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3억 명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어제 현재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3억 2,021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547만 1,856명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구체적인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며 어떤 새로운 능력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소집 여부와 관련해 동맹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 통해 지속적인 위협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수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6일 화상으로 진행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북한의 진전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공동 안보, 평화,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에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주에 가장 최근 발사를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eanwhile, the DPRK'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ose an ongoing threat, and we saw that again this week with the most recent launch.
블링컨 장관은 두 나라가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도 육상,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규범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도 모두 발언해서 미국과 일본의 공통 이익과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핵 야욕과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nd by the coercive and aggressive behavior.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통합 억제 전략을 통해 동맹을 개선시키고 준비태세와 힘을 강화하는 대담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오스틴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한일 삼각공조도 언급했습니다.
We're fostering greater coordination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reinvigorating the Quad together with India and Australia.
미국과 일본은 인도, 호주와 함께 쿼드의 활력을 불어넣고 미한일 삼각관계를 심화하면서 다른 동맹 파트너와 더욱 활발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이나 경제적 강압과 같이 어떤 한 나라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전에 대응하는데 이 같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가 근본적이고 다면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일 2+2 회담은 작년 3월 도쿄에서 대면 회담으로 개최된 이후 10개월 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과 호주의 정상들이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활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6일 화상 형식으로 치러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BID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 안보 협력에 관해 논의했으며 특히 북한 정세와 관련해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일본 본토와 영내,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포함한 북한 문제의 대응과 관련해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일본 자위대와 호주 국방군 간 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일본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군 간 연합훈련 확대와 우주, 사이버 공간 등 새 영역에 대한 협력 증대를 통해 영내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노력을 펼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핵 군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국제적 대응을 주도해 나가고 일본과 호주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를 통해 핵 군축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체 쿼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력체인 오커스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이날 메브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과 화상회담을 갖고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한 양국의 우려를 확인했으며 터키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고 프랑스는 안보리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제적, 지역적 안정과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북한의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해체와 관련한 진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종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도 이날 아만다 밀링 아시아 담당 국무상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영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강행 결정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영국은 동맹, 파트너와 함께 한반도 평화, 규칙에 근거한 국제체제 유지, 그리고 북한의 불법 행위 종식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비판입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트위터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시험했다며 이 같은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드 리비에르 대사는 이 문제를 신속히 다루는 것은 안보리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며 어떤 새로운 능력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 마틴 레이너스 중령은 6일 VOA 뉴스센터에 구체적인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 것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발사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메이너스 중령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우리는 그러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의 발사에 대한 구체적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의 발사를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새로운 능력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며 당장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들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방과학원이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시험 발사에는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 관련 지도 간부들이 참관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은 미사일이 발사 후 분리돼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비행 구간에서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 방위각으로 120km를 측면 기동해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주장한 건 지난해 9월 28일 동일 지역에서 발사한 화성 8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밝힌 대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가 700km라면 지난해 9월 시험 발사한 화성 8형의 사거리 200km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5일 중국 측에 편지를 보내 다음 달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 정부 대표단 파견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이 지난 5일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장애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중국 체육총국에 편지를 보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편지에서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지만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에 따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징계로 그렇지 않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을 거론하며 불참을 공식화한 겁니다. IOC는 지난해 9월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말까지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다만 올림픽 불참이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은 편지에서 중국의 체육기관들과 체육인들과의 친선적인 교류와 협조, 왕래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전통적인 조중 친선의 강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5일 중국 국가체육총국 간부를 만나 전달했습니다. 이는 올림픽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켜 결과적으로 인류의 잔치에 재를 뿌렸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사일 발사가 자위력 강화 차원의 정당한 주권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양해를 구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고려하지만은 자기들 일정표에 따라서 가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초음속 발사한 당일날 소환이 갔다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복합셈법을 가지고 했다고까지 생각되지는 않아요.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아마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선수단 파견은 물론 정부 대표단을 보낼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때 출전 선수가 없음에도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엔 신종 코로나 상황이 가장 큰 불참 이유라며 신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아직까지 부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대표단 파견도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리진진 대사도 12월 말에 6년 9개월 만에 이제 중국으로 귀국을 했고 후임인 왕야진 대사는 2021년 2월 달에 이미 임명이 됐었거든요. 근데 부임한다는 뭐 동향도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대표단이나 뭐 물리적인 교류를 하기에는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최근 열린 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북한이 대외관계 측면에서 당분간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임을 예고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외교적 차원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다만 북한이 올림픽 성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우방국인 중국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남 정책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당분간은 이어가면서 유연성을 가미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봤잖아요. 유연성의 계기는 3월 9일 한국 대선이나 그 이후가 될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특별한 외교적 계기로 활용하기는 어렵겠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이에 따라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 간 회동은 물론이고 고위급 교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차덕철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편지 전달 시점이나 의도 등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한 간 종전선언 문안이 사실상 합의됐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던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큰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기대에 호응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략무기를 1차적으로 완수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대남 관련해서도 쉽게 뭔가 대화라든가 뭐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김정은이 베이징 행을 통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 가능성은 애초부터 크게 높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신범철 센터장은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구상이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 차원에서 장관급 정도의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미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유엔에서 일관성을 갖고 적극적인 조치를 주도하며 종전선언 역시 국군 포로와 전시 납북자 생사 확인 등 인권 인도주의 사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가 2022년을 맞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현안을 짚어보는 네 차례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특히 하원 청문회에서 이런 기조를 거듭 확인하며 공석 중인 북한인권 특사도 반드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말은 풍성했지만 행동은 거의 없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엔 실질적인 조치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6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게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정권은 물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국내 북한 인권 활동가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련의 권리 침해 정책을 철회하라는 아무런 압박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북한 인권은 텅 빈 구멍과 같다며 북한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국경 왕래와 무역, 내부 이동을 막아 인권 상황이 훨씬 악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모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인권이 마땅한 관심을 받도록 하는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미국 의회도 이를 절대적 긴급사안으로 정해 특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에 관한 말은 무성했지만 행동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He said he was going to put human rights back on the agenda, and I don't see that that's happened. While I've been very pleased by the word,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핵심 의제로 돌려놓겠다고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고 특히 종전 선언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것에 우려한다는 겁니다. 숄티 의장은 한국 전쟁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이 수만 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와 10만 명에 달하는 전시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해 생존자를 송환하고 대남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이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을 남북한 정부에 분명히 하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를 겨냥해 베이징 올림픽 전에 구금 중인 모든 탈북민을 한국으로 송환할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북한 지도부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반드시 돌보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해야 할 북한인권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북한인권 특사 임명을 꼽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입니다.
At the top of the list,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hopefully the confirmation of a special envoy.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특사를 조속히 지명하고 상원은 이를 승인해 새 특사가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정부 내 부처 간 소통을 조율하며 인권단체들을 격려해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침해를 조사해 문서화하고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나아가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과 지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the US government continuing to support NGOs that and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이런 인권 단체들의 지적과 새해 북한 인권 개선 계획에 관한 비회의 질문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 핵무기와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며 우리는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관련 학대와 침해를 부각시키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6일 VOA에 국무부의 인권 정책은 해마다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이를 상당히 잘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doesn't change that much from year to year. I think there is very much a
아울러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주요 대사들의 인준을 막고 있어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 지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요한 건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관해 일관적인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거나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압박 노력을 한다면 속도는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진전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점과 미국 의회에 과거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중진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 인권 제기의 주요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 학살과 타이완 문제,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 등 쏟아지는 현안을 먼저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미국의 한반도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와 백악관이 북한의 다른 문제와 인권 문제의 동일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소집 여부와 관련해 동맹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이번 발사에 대한 규탄 입장과 동맹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다음 조치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 your question of what comes next, we are consult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this.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책임을 물리기 위한 UN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오는 10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며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조약 동맹들 그리고 전 세계의 동맹,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히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을 뚜렷이 보여준다며 북한의 새해 첫 무력 시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재확인했습니다.
It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po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s why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특히 이번 발사는 다수의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위협을 가한다고 거듭 비판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갈 것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진 않는다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날 발표를 상기시켰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날 발언에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는 언급은 빠졌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즉각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는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임 트럼프 정부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25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중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어떤 합의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하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미사일 방어망과 차세대 요격기 역량을 확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최대 압박 캠페인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한 한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보다 확실히 앞서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해할 대북 접근법을 묻는 부유의 질문에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을 능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곧 있을 미사일 방어 검토에서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차세대 유격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여기에 못 미치는 건 핵무기를 가진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에게 미 본토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미사일 방어 정책을 검토 중이며 당초 의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안에서 미사일 방어 예산 삭감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지난해 말 의결한 국방수권법을 통해 미사일 방어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또 북한 등 적국의 미래 위협을 앞지르기 위해 고안된 차세대 유격기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은 5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도발과 핵무기, 미사일 개발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계속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지난해 감행한 다수의 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이번 새해 첫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5일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속도와 탄두부 모양 등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이안 윌리엄스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체 같이 보이고 극초음속 활공체의 일부 특성을 공유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ased on what they have said, if you take it at face value, you know, it seems like they are on the path to developing some kind of.
윌리엄스 부국장은 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시험 발사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차례 기술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한 것이 기술적으로 극초음속 무기인지에 대해선 몇 가지 의문이 있다고 윌리엄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되기 위해선 고조도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번 발사체의 속도가 확실히 마하 5를 넘지 않았으며 미국이나 일본 정부도 북한 발사체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처음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고 일본 관리들은 이 미사일이 약 500km를 비행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건 지난해 9월 28일 발사한 화성 8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와 지난해 9월 발사체의 탄두부 모양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All missiles are hypersonic, so I don't like using that term. What this was a glider, and it's a different kind of glider than the one we saw in September.
윤스 소장은 지난해 9월 발사체는 탄두부가 날렵한 글라이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원뿔 형태에 가깝다며 미국이 예전에 운용했던 미사일과 한국의 현무 미사일 일부가 가지고 있는 기동탄두 재진입체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기동탄두 재진입체가 발사 후 목표 지점에 떨어질 때 상하 좌우 기동이 가능해 새로운 기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들은 본질적으로 재래식 탄두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 first thing we don't know about North Korean hypersonics is whether or not it has a payload capability to carry a North Korean nuclear weapon. Those nuclear weapons are pretty large.
베넷 선임 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크기가 꽤 큰 북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면 파괴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댐프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시험 발사한 발사체를 극초음속 활궁체로 분류할지 기동탄두 재진입체로 분류할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복잡한 미사일 방어 환경에 추가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미국,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과 비교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 시스템이더라도 한국과 일본 등의 군사적 위협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군사 활동에 대한 외교적, 물리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관계 등 한반도의 현 정세를 변화시킬 수준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새해 첫 무력 행동에 나선 가운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도 우려사안으로 특히 한국과 일본의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단거리 미사일 시스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Are certainly of concern because they're violations of UN resolutions.
특히 이번 발사가 한국과 일본을 더 효과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더 많은 무기 시스템 개발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종종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되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러나 미국과 동맹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표시에 또 북한 정권의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정권을 내버려두라는 경고 등일 수 있지만 그저 김씨 일가가 70년 동안 사용해온 도발 각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특히 이번 경우는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해 미국이 제재 완화 등의 양보를 제시하도록 압박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늘 봐왔던 협박 외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지난해부터 계속된 미사일 활동의 일환으로 장기 교착 상태로 접어든 미북 관계의 현 상황을 변화시킬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거리 미사일 등 이런 종류의 시험을 계속했다며 이번 발사도 북한의 단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미사일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see this short-range missile test as anything out of the ordinary.
북한의 이번 발사가 외교적 신호라기보다는 특정 기술의 시험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의 한국 담당 국장도 북한은 수십 년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등 북한군은 매우 현대화됐고 미국, 한국, 중국 등과 같이 빈번하게 시험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y've had ballistic missiles for decades and they have to test them.
카지아니스 국장은 다만 어떤 시사점이 있다면 이번 시험이 당 전원회의를 끝낸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난해 수준의 대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룬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미사일에 놀라거나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n impasse, there's a deadlock. This missile test does not really change the needle, you know, in any direction.
현재 미북 관계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미사일 시험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나 혹은 추가 제재 등과 관련한 방향의 성격을 어느 쪽으로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유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말 북한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6건, 2020년 9건의 미사일 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심지어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적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개별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보다는 제재 이행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We need to just up the game on our sanctions enforcement.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은행을 포함해 미국 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한 단체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다른 도발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증거가 있으면 다른 범죄를 기다리지 않고 범법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는 만큼 미국과 한국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함과 결의를 보여야 한다며 북한 요구에 따라 연합준비태세 능력을 저하하는 연합훈련 축소 등 어떤 조치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도발의 성격에 따라 외교, 군사, 경제, 정보, 사이버 혹은 이들의 결합 등 가장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 사는 탈북민 부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저에 초대받았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6일 미 남동부 휴양도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소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 마라라고에서 탈북민 마영애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에 정착한 마영애 씨는 VOA에 공화당 제프 반 드류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초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인 제프는 플로리다에 다녀온 그것은 뉴저지 지역구로 있는 제프 반 드류 연방 하원의원을 지지하는 그 행사에 저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마라라고 리조트는 초호화 저택을 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골프 외교를 벌이거나 겨울 집무실로 사용하는 등 재임 당시 종종 뉴스의 배경이 됐습니다. 뉴저지주 지역 언론인 레이크우드 네트워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사를 소개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메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 40여 명의 제한된 인사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는데 붉은 의상을 입고 참석한 마영애 씨의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마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축하연회에 참석했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우세스 영예만은 North Korea Human Rights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우세스 영예만은 비즈니스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 저에 대한 소개를 안 했거든요. 그냥 또 우리 남편이 악수하고 옆으로 비켜서고 제가 Hi, I am 영예마 하고 인사를 하니까 손을 내미시면서 악수를 하시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지? 네, 이런 그 좀 놀라움과 함께 굉장히 그 당황했어요. 솔직히 참 많이 놀랬죠. 엄지손을 탁 이렇게 높이 드시고 사진 찍을 때도 그렇게 하고 찍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마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5분이 채 안 되는 짧은 대화였다며 모두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김정은이란 단어를 5차례에서 6차례 언급했고 김정은과 친구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 씨는 이번 초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보여줬던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50대 후반인 마영애 씨는 북한 조선인민군 531 선전대 배우로 활동했고 2001년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해 살다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5년간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는 마 씨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북한인권운동가라고 평가합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벌였고 탈북민 운동가들을 후원했으며 북한인권위원회가 주관한 국군 포로 관련 행사에 패널로 참석하는 등 뉴욕과 뉴저지를 기반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의 탈북민에 대한 관심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서 시작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때 가장 높았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2005년 북한 15호 유덕관리소 출신 탈북민 강철환 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국제행사에 탈북민 인권운동가들을 초청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정책연구기관인 부시센터를 통해 매년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1월 30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로 지금은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씨를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장애인인 지 씨의 목발은 그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를 상기시킬 것이고 그의 위대한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감화를 준다며 지 씨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영혼에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탈북민 7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1시간 가까이 대화했습니다. 지성호, 정광일, 김광진, 이현서, 정용씨 등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경제학자,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탈북민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탈북민들이 자신의 사연과 함께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북한 주민의 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생각을 밝히는 기회여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문자서전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저자인 이현서 씨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탈북 후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7차례나 이름을 바꿔야 했던 사연을 전하며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압박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So, Mr. President, please help us to stop the repatriations from China and give North Korean people
2019년에는 7차례 이상 탈북민들이 백악관으로 초청돼 같은 경험을 했었는데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매우 중시한다는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2019년 대통령 평생 공로상에 이어 지난해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다는 마영애 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탈북민을 초청한다면 기꺼이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달려갈 바이든 대통령님 현 정권에서도 우리 한반도의 문제나 북한 문제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절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오늘은 새해를 맞아 2022년 한 해 어떤 주요 이벤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9년 1월 7일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에 대한 탄핵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은 법률 수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위해 미국의 사법 절차를 고의로 오염시켰다. 이날 미 의회에서 열린 상원 개원식에서 헨리 하이드 당시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제17대 대통령에 이은 미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대배심에서의 거짓 증언과 사법 방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인턴 직원이었던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성추문을 덮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으며 아칸소 주지사 시절의 성희롱 소송과 관련해 여러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탄핵 절차를 주도했던 하이든 하원 법사위원장은 중요한 건 거짓말이라며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국민 연설에서 루인스키와의 성추문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론과 상황이 안 좋아지자 연방 대배심 증언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는 미 하원에서 탄핵안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주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은 이듬해 2월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 사항에 명시된 반역, 뇌물을 받았거나 기타 중대 범죄와 경범죄로 탄핵이나 유죄를 받아야 한다는 파면 조건이 상원의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과반, 상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정원 100명인 상원에서 67명 이상 탄핵에 찬성했어야 했지만 위증 항목에서는 45명, 사법 방해 항목에서는 50명이 찬성하면서 정족수 67명에 못 미쳤습니다. 이로써 클린턴은 탄핵 대통령 1호 불명예를 면했습니다. 이후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기소를 면제받기로 특별검사 측과 합의하고 퇴임 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895년 1월 7일 한반도에 첫 근대식 헌법 홍범 14조가 선포됩니다. 순한글로는 14가지 큰 법으로 구한말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근대적 정치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기본 통치 강령입니다. 절대 왕정국가였던 조선의 홍범 14조 선포는 적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조선의 자주독립,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부인 외에 왕 일가의 정치 개입 배제, 내각제도 확립 등 정치를 근대화하려는 의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범 14조는 태생적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조선의 개화파 관료들이 일본의 간접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홍범 14조를 조선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홍범 14조의 핵심 내용이 국왕의 권한을 견제하는 제한적 군주제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범 14조를 반포한 고종도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 전제군주정으로 회귀하며 홍범 14조가 내세운 정치개혁은 미완성에 그쳤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